남조선은 어떻게 경제 강국이 되었나? 한날 한시에 해방된 북과 남. 60여 년이 지난 오늘 북조선은 빌어먹는 나라로, 남조선은 세계 13번째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반세기 만에 남조선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주익종 박사로부터 그 해답을 찾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익종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남조선 정부의 수출주도 공업화 전략 채택에 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올렸습니다. 오늘은 그와 관련해서 1960년대에 남조선의 수출이 얼마나 급증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출 증가에 고무된 박정희 정부는 1965년에 시정 목표를 증산과 수출로 정하고 수출 진흥 정책을 적극 추진합니다. 이 수출 진흥 정책 중 대표적인 것은 저금리의 수출 금융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은행의 일반 대출 금리보다도 싸게 수출업자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싸게 공급해 줬느냐? 1965년 은행 대출 금리가 남조선에서 21%대, 그러니까 1년에 21%의 이자가 붙었습니다. 그만큼을 갚아야 했는데 수출금융금리는 6%대였습니다. 즉 15%포인트만큼 금리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만큼 이익을 봤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이익이면 누구나 받고 싶어 하겠죠. 아무나 줄 수는 없을 거고요. 그럼 수혜 조건은 어떻게 되느냐? 얼만큼 또 융자해 주느냐? 바로 수출액만큼 융자를 제공했습니다. 즉 만 달러를 수출하면 그 만 달러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또는 100만 달러를 수출하면 100만 달러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은행에서 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1달러가 남조선 화폐로 255원이었습니다. 1달러가 255원이었는데 그렇다면 100만 달러를 업자가 수출하고 나면 2억 5,500만 원을 은행에서 빌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15%인 2,800만 원 정도가량의 보조금을 정부로부터 받는 셈이었습니다. 이것은 실적이나 업적에 따른 보상을 주는 것이었고요. 따라서 매우 좋은 보상 체계로서 수출 장려에 결정적으로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박정희 정부는 매월 대통령 주재하에 수출 진흥 확대 회의를 열어서 수출 진흥 방안을 논의를 했습니다. 대통령 박정희는 65년 초에 첫 회의를 연 이후에 79년에 사망할 때까지 거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회의에 참석해서 수출을 독려했습니다. 이 수출진흥 확대 회의에는 정부 관료뿐만 아니라 민간 수출업자들까지 참여해서 수출진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세 번째로 1962년에 설립된 대한무역진흥공사는 해외 지점망을 통해서 수출 대상지의 시장 정보를 수집해서 기업에 제공했습니다. 역시 수출업자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었고요. 또 박정희 정부는 매년 수출의 날에 타고난 수출 실적을 올린 기업인들에게 대통령이 산업 훈장을 수여하며 격려했습니다. 즉 1년에 한 번씩 그때까지 수출 실적을 집계를 해서 우수한 수출 업적을 쌓은 기업에게 포창을 하면서 격려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출 진흥 정책을 펼쳤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당시 세계 경제나 세계 무역의 동향에 비추어서 매우 적절한 정책이었습니다. 우선 세계 무역이 당시 크게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60년대부터 70년대 한 20년 정도를 보면은 이때 세계 경제가 한 2.24배로 성장했습니다. 한 2.24배 정도 규모가 커졌는데 세계 수출은 약 3.05배 정도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의 확대 속도보다도 무역의 확대 속도가 더 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계 경제 성장 속도보다 세계 무역의 성장 속도가 더 빨랐고요. 두 번째는 무역의 구조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무역의 구조는 공산품 비중이 커지는 쪽으로, 또 선진국 비중이 커지는 쪽으로 그렇게 바뀌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농산물과 연료, 광산물, 이거를 경제학에서는 1차 산품이라고 합니다. 농산물, 농산물이라든가 석유 같은 연료, 또 철이라든가 석탄과 같은 그런 광산물, 이런 1차 산품의 비중이 줄고 세계무역에서 공산품의 비중이 커졌습니다. 이것은 1차 산품 가격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1차 산품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공산품의 상대 가격이 올라가고 또 공산품의 수량이 커지고 이런 쪽으로 세계무역 구조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천연자원 보유국에는 불리하고 공산품 생산국에 유리한 그러한 변화였습니다. 남조선은 어떤 편이냐? 남조선은 당연히 천연자원이 없지요. 천연자원이 없고 대신 풍부한 노동력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 이런 남조선에게는 경공업 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열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계 무역이 그렇게 변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출 진흥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쳤고 그 결과 수출이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급증했느냐? 1961년부터 79년 박정희 대통령의 집권 기간 18년인데 그동안 명목액으로는 427배 증가했습니다. 연평균 40%씩 수출액이 증가했습니다. 물론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실질 수출액은 그보다 작아지겠죠. 그러나 어쨌든 명목액으로는 1961년에 4,100만 달러 수출이었는데 1979년에 175억 달러를 수출하게 즉 427배가 증가했고 매년 40%씩 그렇게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1960년대 수출 증가를 이끈 품목은 섬유, 화판, 가발 등 경공업 제품이었습니다. 섬유 중에서도 의복 쪽이었고요. 그 다음에 화판. 화판은 나무를 얇게 잘라갖고 붙인 거죠. 나무를 합친, 나무의 판을 합쳤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건 화판. 또 가발. 가발은 이제 사람의 머리카락을 모아서 그걸로 만든 것이죠. 이런 가공 경공업품이었습니다. 이 세 품목의 비중이 1960년대 말 되면 거의 3분의 2에 달합니다. 65% 정도 그렇게 차지를 하게 됩니다. 섬유공업에서는 의류가 주 수출품이 됐습니다. 그래서 1970년에 섬유 제품 수출이 전체 수출의 40%를 차지를 했는데 그 섬유 제품 중에서도 의류가 그 60%를 차지를 했습니다. 특히 스웨터와 같은 그런 메리아스 편물 제품 수출이 활발했습니다. 그럼 의류 말고 뭐 어떤 섬유 제품 수출이 있을 수 있느냐? 직물이라든가 실 이런 거에 수출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초기에 우리 그 남조선에서는 이 의류가 주된 수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전형적인 수출 현장이란 어떤 것이냐? 여공이 미싱 앞에 앉아서 미싱으로 박음질을 해서 아동복 와이셔츠를 만들거나 편물기로 스웨터 네일을 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저가의 그 남조선산 저가의 의류가 미국이라든가 유럽 이런 지역에 팔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한 수출품이 화판이었습니다. 이것은 1950년대에 이제 6.25 전쟁이 있었고 그래서 건축물이 파괴된 다음에 그걸 다시 짓는 건축이 활발했는데 목재 수요가 확 늘어났겠죠. 그래서 목재 산업이 커졌는데 복구가 일단 완료되고 나니까 목재 산업이 불황에 빠지고 그래서 목재업자들이 새 활로로 일본의 화판 가공업을 참고해서 이걸 시작한 것입니다. 나무를 얇게 잘라서 붙여서 만드는 화판 역시 노동 집약적인 품목으로서 남조선에 적합한 그런 품목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화판 수출은 60년대 중엽 이후에 급증하기 시작했고요. 70년대 초에는 2위 수출 품목이 되고 남조선은 세계 1위의 화판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들 수출품이 가발입니다. 그런데 가발이야말로 그 남조선 여성의 섬세한 손재주, 또 풍부한 노동력, 그리고 국내에서 조달 가능한 원료 등 여러 면에서 남조선에 딱 맞는 업종이었습니다. 60년대 초보까지만 해도 이 남조선 국내에서 가발 제조는 없었는데 정부에서 수출을 독려하고 장려하니까 한 중소기업자가 가발 수출의 가능성을 보고 뛰어들었습니다. 마침 미국 정부가 중국산, 중공산 머리카락으로 만든 가발에 대해서 수입 금지 조치를 하는 일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가발 수출이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70년에는 그 총 수출액의 12%로 제3위 수출품 무기였고요. 순외화 가득액, 순수하게 외화를 벌어들이는 면으로 보면은 섬유제품보다도 더 많은 1위 품목이었습니다. 특히 미국에만 수출이 돼서 미국에서 가발 하면 코리아, 남조선을 연상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구로공단에 서울통상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1천여 명의 여공들을 거느린 세계 최대의 가발 공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1위 품목이었던 섬유 수출의 증가가 화섬산업의 발달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화섬산업의 발달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